저희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집회 참석한 요한복음이라는 분육절 말씀 제가 읽기하려 함이니라. 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부분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많은 이단 종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정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잘못된 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두 시간씩 해도 부족한 그런 말씀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주 같은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을 두 시간 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 사실은 무리라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뼈대가 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기 때문에 멀리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눈은 또 너무나 좋아서 작은 것까지 본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눈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독수리 같은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의 넓이와 성경의 깊이를 다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동안에 넓이와 깊이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좀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는가 그 배경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셨던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1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AD 100년경이 어떤 시대였냐면 이제 유대교의 핍박이 본격화되고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사상과 혼란에 빠져 있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유대교에서 핍박을 받고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방인들의 보편적인 사상인 헬라 철학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또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이방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 중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집단으로 옮겨가는 것은 결국에는 유대교를 버리는 거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성경에서 그동안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은 구약을 계승해서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혼란이 없음을 입증하려고 이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방인 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어떤 걸 등장하고 나오냐면 영지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고 봤습니다.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 봤고 정신은 신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성육신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 마치 여호와 증인처럼 육체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것을 더욱더 잘 알아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지란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만 신령한 지식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무리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야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다. 이런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짓는 거니까 죄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아무 의미 없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함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중에서 또 반대파가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는 이 육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막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이 두 가지로 많아지는데 한 가지는 죄를 멋대로 지어도 괜찮다. 방인적인 주의가 나오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자, 이런 사상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중에서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은 바로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흔들리는 유대인 중에서의 그리스도인과 헬라 철학에 의해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흔들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생애를 쭉 나열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고 또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배우면 아주 엉뚱한 교리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AD 100년경이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냐면은 이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제 지중해 일대, 유럽 일대에 거의 전파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일반 이방인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말, 그런 말씀들이 또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리를 하면 단순한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차원에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영적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특별히 신학적인 것이 필요한 그리고 단순히 이적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아 요한복음이 이런 목적으로 기록됐구나 아시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받아 적은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속에 사도 요한이 적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 12명의 사도의 이름들이 다 열거되어 있는데 딱 한 사람의 이름만 빠져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좀 부유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세베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아주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공부해보면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마리아의 여동생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서로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고 이 사도 요한의 형님이 바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한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 말고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 1서, 2서, 3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을 보고 별명을 뭐라고 붙이냐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별명 붙였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의 성격은 우레처럼 아주 급하고 저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나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사도 요한의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사랑의 대명사인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우레라는 별명에서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을 정말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 인격도요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너 많이 변했다, 너 정말 너한테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대략 한 100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AD 100년경.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기록된 배경과 그 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배웠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배웁니다. 마태복음은 배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 같은 주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종 대신 주님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대신 주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유대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요한복음의 특징들은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무려 98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비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를 묘사하기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 두 가지로 압축하라면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신성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신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냐, 바로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는 첫 번째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신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계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윗의 자손, 인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들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마치 창세기를 읽는 것처럼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태초에 라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유일한 명칭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뭘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칠 때요 뭐 이상하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속에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냐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유대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런 단어가 무려 31회나 나온다. 그렇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주제는 첫 번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신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각 장별로 보면 각 장 속에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이 한 번 이상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다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신령한 떡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유월절 만찬에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8장 계속 장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19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아주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 속에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에게 파라, 영어로 말하면 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우리가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엉터리 교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라, 해라,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기를 돈, 돈, 더 이상 너는 할 거 없다. 더 이상 너는 할 거 없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도마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할 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소경에게요, 예수님이 얼굴에 진흙을 발라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경이요 안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예수님이 발라준 진흙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까지 가지 않았다면 눈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뜨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문둥병이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는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일곱 번 담갔기 때문에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을,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증거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믿음을 묻는 물음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아니면 입 다물고 회피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는 첫 번째는 구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좀 보겠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의 구성이라는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이제 잠깐 보세요. 이 요한복음이 너무나 상당히 그 내용이 어렵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요한복음의 각 장별로의 계열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의 각 그 깊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각 장별로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걸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총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다섯 개로 일단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서론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서론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적어놓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가셨는가, 어떤 가르침을 남기고 가셨는가, 그 가르침에 대한 그 교훈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장과 21장에서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크게 다섯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뭐라고 이름 붙이면 외우기가 좋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소개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공감이 된다면 요한복음 책에다 기록하십시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소개의 장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총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참빛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제목을 소개의 장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나머지 1장의 끝절까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증거하냐면 한결같이 와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보라의 장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끝절까지는 1장 끝절까지는 와보라의 장 많은 사람들이 와보라, 와보라 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와보라의 장 이렇게 외우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은 일단 정리가 됩니다. 아, 1장의 전반부는 소개하는 장이고 후반부는 와보라 하시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보라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초대 사도들이 한결같이 강하고 신념에 차서 증거했던 말씀은 와보라였습니다. 그 와보라는 그 외침이 2000년을 넘어서 바로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들이 그날부터 와보라 외쳤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던 수많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와보라 외쳤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제 우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하고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와보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에 와보라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장에도 와 오라 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하고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언변이 없고 지식이 짧고 말할 줄 모르지만 정말로 기도하고 신념에 찬 목소리로 그 사람에게 와보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후반부는 계속해서 와보라 합니다. 근데 이 와보라라는 바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마지막 바톤을 잡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육상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잘 뛰는 선수가 마지막 주자더라고요. 여러분 육상 경기의 마지막 주자답습니까? 여러분은 6천년 동안 이어왔던 이 와보라의 바톤을 마지막으로 받아서 뛰어갈 만한 주자답습니까? 육상에서 마지막 주자는 가장 잘 뛰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주자답게 정말 멋지게 정말 더욱더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후반부는 와보라의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빌립이요 나다니엘에게 와보라 하는데 뭐라고 와보라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기록 한 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하면 전부 다 무슨 방언을 통해서 만났다, 병고침을 통해서 만났다, 체험을 통해서 만났다, 또는 환상을 통해서, 환청을 통해서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기록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요 다른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증거했던 기록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구원이 뭐냐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은 성경대로 구원받는 겁니다. 기록된 예수님을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기록된 그 사람을 만났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된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나는 정말로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와보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는 와보라 장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거듭날 수가 있고 참된 기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근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썩어 빠져있는 성전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마치 7년 대환란의 느낌을 바라봅니다. 7년 대환란에서 공중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땅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이 그렇습니다. 혼인잔치가 있고 썩어 빠진 종교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혼인잔치와 타락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아, 요한복음은 지금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저는 거듭남의 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무려 21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거듭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절부터 36절까지 후반부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높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는 흥하여 되겠지만 나는 쇠하여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거듭났다면 이제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좌우명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되겠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은 점점 커져가야 되고 육신인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곁들여 놨습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는 바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뭘 이야기해야 될까 생각할 때 아 거듭남의 장이 요한복음 3장이구나 하고 펴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제가 우물가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무려 4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거의 대부분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물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참으로 영생하는 샘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에 나오는 한 번 먹고 가려지는 이 물이 아니라 영생하는 샘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의 장이다.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애우기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영생하는 샘물을 구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만 거듭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전반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생하는 샘물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말씀으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하는 샘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의 신하가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살았던 시점이 언제인가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영생하는 샘물은 얻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냐면 바로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의 장이다. 그렇게 적어놓고 외우시면 요한복음 4장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쫙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유대인과 예수님이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막 논쟁하는 장면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의 초반부에서는 38년 된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 안전병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라서 유대인과 안식일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유대인과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이다. 그래서 논쟁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마치요,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요즘의 종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신앙생활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교회 한 1년 정도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모태신앙인 사람 또는 30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 권사, 장로, 집사인 사람들이요 기분이 나쁩니다. 뭐라고? 거듭났다고?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그 지금의 이 종교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참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과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탄식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배워보면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무조건 그렇게 반대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하면서 그 끝까지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탄식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지금도 엉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않냐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져보고 참으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진짜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과 지금의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탄식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탄식하고 있을 겁니다.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논쟁의 장이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왜 떡장이냐면 요한복음 6장에는 떡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배고프신 분 갑자기 침 흘리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사건이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잔잔케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풍파도 잔잔케 됩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호 알죠? 타이타닉호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뭐였냐면 불침섬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배고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거다. 그래서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불침섬이었습니다. 근데 그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진정한 불침선은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떤 파도도 잔잔케 됩니다. 예수님 바깥에는 엄청나게 몰아치는 파도가 있을지언정 예수님 안에는 그 파도가 잔잔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잔잔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고기 잡이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근무를 내려라 했더니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배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떡, 육신의 떡에는 막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가는 떡, 영생하는 떡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떡을 먹은 사람, 그 영생의 떡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파도도 잔잔케 되고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파도가 잔잔케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한 영생의 떡을 먹은 사람에게는 어떤 파도도 잔잔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장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할애해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생명의 떡이다. 그 옛날 만나가 내린 그 만나가 비유적으로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떡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막절 사건에 일어난 내용들이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직전에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왜 안 올라가느냐 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중간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디서 온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사건에 예수님은 자기가 생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무리들이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산헤드린 궁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모든 장면은 초막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같은 어머니 속에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면요 그날부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다. 부모가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자식들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형제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장면들처럼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가짜 종교인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일부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빛되게 살고 우리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를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참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7장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증거를 하니까 일부의 무리들은 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리의 사람들은 에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반대하는 장면. 그런데요 여기서요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우리도요 혹시 우리의 믿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 옛날에 니고데모처럼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를 판결하느냐? 우리의 행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전에 판결하느냐? 우리도 니고데모의 그 말 그 지혜를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니고데모의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니고데모 같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아들답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지 않다면 우리를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의 빛답게 세상의 소금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신실하게 살면서 우리의 참으로 이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니고데모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잔이다. 자, 요한복음 8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질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참빛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된 자고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장. 이렇게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복음 8장을 읽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내가 누구냐라는 유대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1절까지는 자신이 진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들은 막 불쾌해서 막 흥분하는 장면.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질문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요한복음 8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임을 증거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장입니다. 빛이고 진리이고 영생이고 메시아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이 눈을 떴는데 이 소경이 정말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위협을 가해도 아주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의 눈뜬 사건과 담대한 신앙 간증의 장이다. 그래서요, 혹시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위축되어 있다면 요한복음 9장을 읽으십시오.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소경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정말 놀랍게도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교당하는 그런 협박 속에서도 이 소경은 예수님마저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요한복음 9장을 읽고 힘내십시오. 그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소경의 담대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의 눈뜬 사건과 담대한 신앙 간증의 장입니다. 먼저 소경을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소경 고쳐주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그 소경을 출교시킵니다. 그런데 출교당한 그 소경을 눈뜬 소경을 예수님이 받아줍니다. 그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고난이다.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눈이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경은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난 다른 건 잘 모르겠다. 나 같은 이 죄인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실은 내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경의 담대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의 눈뜬 사건과 담대한 신앙 간증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참목자와 거짓목자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사흘이 됐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제각각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전도집회를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크, 성경 사실이네. 노아 홍수 진짜네. 뭐 이스라엘 역사 그거 진짜네. 마지막 때 그거 진짜네. 다 진짜인 거 인정하면서 그래도 구원 받기 싫어하는 사람. 구원은 받기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나 마치 죽은 지 사흘에 된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 유대인이나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의 장이다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환호를 받으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예루살렘 입성의 장이다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아에서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를 받고 그리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그게 그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왕으로 오실 겁니다. 이제 정말 머지않아서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 유대인처럼 강박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우리에게는 아직도 빛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참빛을 믿어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정말 이 기회가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과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13장과 17장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던 그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그러시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고 월요일 날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화요일 날 성전에서 논쟁했고 화요일 날 저녁에 감람산에서 말씀하셨고 목요일 날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고 목요일 날 저녁에 드디어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 말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정말 꼭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남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17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내용들이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 제일 먼저 등장하는 13장은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발 씻는 장, 좀 유식하게 말해서 세족의 장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20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겸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형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그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1절 2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는 정말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내일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2가지나 되는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장은 위로의 장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13장에서 하셨거든요. 그럼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놀라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무려 12가지나.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인 것처럼 위로의 말씀도 12가지나.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죽어야만 천국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 내가 너희를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위로의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을 구원시켰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봐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한테 정말 간구할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만찬 때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덟 번째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열 번째는 내게 있는 그 평안, 그 평안을 너한테 줄 거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어도 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평안, 그 평안을 너희한테 주겠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시는 분, 주님한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그 평강을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한테 기도합니다. 주님, 그 평강을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저에게는 지금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마음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평강을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로는 내가 죽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너희들은 기뻐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위로의 말씀은 내가 미리 죽는 것을 미리 말하는 이유는 내 말대로 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나를 배신해서 갑자기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세전부터 죽기로 계획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위로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마음속에 평강이 깨지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정말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옛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래했던 그 주님의 따사로운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맨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이 낙심될 때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 그 근심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자, 일어나라. 너희들 그 근심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라. 너희들 지금 낙심된 마음에서 떠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맨 끝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의 장입니다. 교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실이 항상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시킨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냇가의 신균 나무로 언제나 늘 푸른 상록수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열매가 계속해서 열려집니까? 만약에 내 생활 속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내 신앙의 잎사귀가 푸르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잘못되어 있고 아니면 성도와 성도끼리의 연합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성도의 연합, 또 형제와 형제끼리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과실이 항상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 속에 과실이 항상 잊지 못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주님하고 나와의 연합이, 형제와 형제끼리의 연합이 잘못될 때 과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실이 잘 안 생길 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연합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형제와 형제끼리 연합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주님 말씀처럼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과실이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과실이 항상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나와 연합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장입니다. 연합의 장입니다. 교제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에서는 성령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령과 부활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15절까지 말하고 있고, 그리고 16절부터 끝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어디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끝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온 세상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장이다 이름 붙였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먼저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고 거룩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정말로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좀 신앙생활 잘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볼 때, 아유,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자매는 구원받은 지 몇 년인가 또 저 모양이야? 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바로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자기 된 것이 자기 때문에 된 것인 줄 착각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놓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은 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는 것이 나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들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형제를 보면 우리도 똑같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생각들이 떠오를 때 요한복음 17장을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요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요 목을 붙들고 돈 안 갚을래? 하면서 감옥에다가 쳐넣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한 종아 하고 책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1만 데나리온만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잘못하는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지금 나한테 1만 달란트 잘못하고 있으면서 너한테 조금 잘못하는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구덕입니다. 우리는 똑같이요, 주님 보시기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 1만 달란트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 손가락질이 자기에게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속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이요, 그 연약한 자기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 속에 아버지여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고난과 죽음의 장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은 신문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합니다. 가야바한테도 빌라도한테도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의 장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특별히 부활의 장, 그리고 21장은 베드로와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그 각 장별로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쭉 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할애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정말 그 놀라운 의미들이 부여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시간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각 장의 어떤 특징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장 한 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더 많은 주님의 그 어떤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각 장별로의 특징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할애했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따분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각 장별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성경책의 그 각 장,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8장이다 그럼 옆에다가 적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의 각 장을 대할 때마다 아 이게 요거구나라고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속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를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38년 동안 그 앉은뱅이로 앉아있는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그 연못이 동할 때 내려가서 다 병을 낳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받는 것도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처럼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주님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의 많은 능력을 도움받고 싶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찾아옵니다. 베드로가요 너는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저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네가 나를 버릴지만 후에는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베드로가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 세 번 배반한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한 가지 알았을 겁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에게 나는 내 목숨을 내놓으서라도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들은 내 혈기였구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뭘 할 줄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뭘 이렇게 실패하거나 뭐 잘 안 되는 일이 생길 때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실패하는 걸 통해서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만 의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누굴 의뢰하는 것을 배우냐면 주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에 꼬일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내가 주님을 덜 의지했구나.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웃어. 1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많은 환난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한 가지 배웠냐면 나를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모든 것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을 배운 그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굴 쓰시냐면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실패할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오히려 더 좋은 보약이 됩니다. 누굴 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5천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합니다. 6절. 5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근데 이 빌립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만약에 돈을 걷는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걷어야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빌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한다면 보게 될 것,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도저히 태어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도마가요, 많은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러니까 도마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예수님이 손가락이 못 박힌 것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이 옆구리에 그걸 내가 손으로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난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야, 만져보고 넣어봐라. 그런데 도마가 만져보고 넣어봤을까요? 아니면 바로 믿었을까요? 바로 믿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눈으로 보는 신앙은 주님 만날 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빌립처럼, 도마처럼 주님 만날 때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구약에 앞서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어떤 사람은 한 300번, 또 어떤 사람은 한 456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지도 않았지만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대로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적중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한 번 더 오십니다. 우리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몇 번이 되냐면 무려 1518번이 됩니다. 초림의 예언에 비해서 무려 3배에서 4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이 분명히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300번에서 456번 된 초림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1518번에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은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요, 우리 신문을 보면 신문이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안 그렇던가요? 일면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사회면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요즘 신문은 전부 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18번에 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전부 다 이루어져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형제자님, 자매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재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유학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뺏겨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 구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뺏겨 있고, 어떤 분들은 출세하고 승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뺏겨 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혼 상대감을 구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시기에 가장 마음에 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성 문제, 특히 결혼 문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분명한 것을 보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결혼 문제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성 밖으로 나가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마태복음 24장이 뭐냐면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성 밖에서 빠져나갈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죄악의 성으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많은 지진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이 지금 지진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깨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전부 다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은 관심 밖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비가 올 수 있다는 100%의 확률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TV를 딱 켰더니만 오늘은 비가 올 확률이 100%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모든 신문들이 오늘은 비가 올 확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하늘이 구름이 막 검해요. 검은 구름이 있고. 그리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리고 가끔씩 한 방울 두 방울씩 빗방울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적중률을 자랑하는 우리 집 할머니께서 얘야 빨래 걷어라 허리가 아프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비는 쏘나 삐이거나 아니면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100% 적중률을 자랑하는 우리 할머니께서 얘야 빨래 걷어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삽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온통 거기에만 뺏겨 삽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이 좀 있으면 정말로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Y2K 때문에 호들갑입니다. 그래서 신문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Y2K 박람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준비 물품까지 그냥 쫙 전시를 했고, 막 거기서 막 물건을 재놓고 난리랍니다.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Y2K 때문에 뭐 난리랍니다. 뭐 물건 재놓느라고. 그런데, 그 불확실한 Y2K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피는데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감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말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특히 이성 문제, 결혼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야 되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1677년에 아주 방탕한 두 남녀가 결혼했답니다. 1677년에 7화입니다. 그래서 무려 1900명이나 되는 자손을 낳았답니다. 많이도 낳았네.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방탕한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고 한 그 1900명의 자손을 조사해봤더니만 그 1900명의 자손 중에서 77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9명이 살인죄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기를 합치면 무려 1300년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상업을 배운 사람은 1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도 어디서 배웠냐면 감옥에서. 방탕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190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100%가 반대의 경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아주 신실한 자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 1344명이라는 자손이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 중에서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13명이 대학 교수고 65명이 대학 총장이고 186명이 목사고 101명이 변호사고 86명이 주 상원 의원이고 3명이 연방의회 의원이고 30명이 판사고 1명이 부통령이고 놀라운 것은 단 한 명도 형사적인 기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럼 하십시오. 짓은 내가 감당 못합니다. 나중에 울고불고 하면서 왜 그때 안 말리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습니다. 이성 문제, 세상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마음 뺏기 정말로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더니? 은희하더니 숨어있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누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없었다면 정말로 비참한 장례식을 치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셉과 니고데모가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다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었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동안 숨어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두 사람 다 숨어있다가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례식에 참여된 사람은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 다섯 명만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낮고 비참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그분은 태어남과 죽으심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겸손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겸손하고 낮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왕 되신 그분께서 허리를 구부리시고 벌러지 같은 인간의 그 발을 씻고 있는 장면. 그보다 더 겸손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다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시고 나서도 폼 한번 내야 될 텐데 폼 내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서 먹으라 하고 초대합니다. 그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교만으로 치닫는다면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아침밥을 드십시오.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도요, 더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밥을 준비했으니 와서 먹으라. 성경 말씀 한번 씹어보십시오. 성경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겸손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강박한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하게 낮게 삽니다. 그렇지만 부활하면 왕노릇 할 겁니다. 이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하고 참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폼나게 한번 살 겁니다. 제가 어떤 할머니를 상담했는데 두 번밖에 상담 안 했습니다. 이틀치밖에 안 했는데 그 할머니가 구원받지도 않으신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일하다가도 힘들다가도 천국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슴이 설레더래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요 푸른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 갈 소망을 생각하고 가슴 한번 설레보십시오. 그런 마음 드시지 않아요? 천국 갈 거 생각하면 설레지 않던가요? 덤덤하던가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요, 더 낫고, 더 겸손하게 삽시다. 그리고, 왕노릇 하는 그 부활 생각하고, 그 푸른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그 소망 한번 생각하고, 가슴 설레고, 기쁘게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31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월절이라 유월절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어떻게 했다?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서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뭘 못 둔다? 시체를 걸어두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라고 말합니다. 그 안식일, 그 사소한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렇게 혈안이 돼 있으면서 예수님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유대인의 모습. 좀 놀랍지 않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사소한 율법인 안식일에 대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요즘에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을 연상케 됩니다. 사루사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엉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영원한 속죄에는 관심이 없고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뭐 저기 예배 절차도 없던데 뭐 주기도문도 안 한다면서 사도신경도 안 한다면서 철야기도 새벽기도도 안 한다면서 그 문제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참 지금의 모습과 그 옛날의 유대인의 모습과 왜 이렇게 닮았는지. 안식일날 시체가 걸려있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시체를 치우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율법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이는 그 모습. 예수님 피를 원죄만 사한다고 딱 국한시켜 놓으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하는 그 참 메시지는 배척하고 오히려 예배의식을 이야기하고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고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철야예배를 이야기하고 새벽기도를 이야기하면서 형식을 틀짜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외식했다면 지금의 엉터리 종교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저하게 외식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엉터리 종교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의 정체가 바로 사탄이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고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잘못된 그 엉터리 교회들 중에서 진짜 교회를 만났고 이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정말로 귀한 우리는 이 축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신앙생활 속에서 약간의 외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드리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외식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식을 외식인 줄 알고 그날부터는 외식을 안 했다나요? 그러다가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따졌답니다. 왜 외식합니까? 당신은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외식이 아닙니다. 그랬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얻지 못하리라?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은요, 두 가지 단어가 대조돼서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가다가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형제님 자매님을 보고 마음속에 굉장히 뭉클합니다. 저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는 형제님 자매님 보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저는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저분들은 나보다 더 주님께 많은 상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형제님, 자매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상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했다면 주님 만났을 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개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말 그걸 위해서 사는 건데 주님 만났을 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면, 받을 것이 없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고 싶으십니까? 짧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주님 만나서는 아무 칭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요, 지금처럼 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주님에게 상급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 영광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영원히 지속되는 내 상급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버리십시오. 그리고 은밀한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저도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거나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을까봐.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세요. 여러분들 교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출석 체크하라고 나오시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나오시나요? 안 나오면 누가 판단할까봐 그래서 나오시나요? 어떤 자매님이 그랬답니다. 교재 나오는데 머리도 빗질도 하고 옷도 이렇게 다 하고 루즈까지 딱 바르고 아 이제 교재 갈 준비가 다 끝났구나 하고 집을 딱 나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래요. 너 정말로 교재 갈 준비를 다 했느냐? 너의 마지막 치장이 입술에 루즈 바르는 거냐? 머리에 빗질하는 거냐?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우리 정말 주님 만나러 나오는 마지막 지장은 머리 빗질하는 것이 아니고 넥타이 바로 매는 것이 아니고 입술에 루즈 바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전부 다 겉치장은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다들 루즈도 발랐고 다들 머리가 단정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 만나기 위한 마지막 치장들은 다 하시고 오셨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정말로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한다면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온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만날 때마다 교제 나올 때마다 그 모든 교제가 나한테 정말 유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신앙이 진짜로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세 아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중심으로 봤을 때 다윗이 가장 합당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랫돈 내는 그 과부에게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으로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언제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대낮이 아니라 밤중입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그 종교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 같은 모습,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마치요 한 문화를 보자기에 꼭 쌓아놓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인 것을, 소금인 것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요한복음 3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습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니고데모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항아리를 던져놓고 마을에 가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마을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마을에서 입 뻥긋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던 여자지만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마을 사람 전체에게 와보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수가성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외형적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식도 갖췄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았고 도덕적으로 흠이 많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밤중에 찾아가는 니고데모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담대하게 외치는 사마리아 여인을 닮았습니까? 여러분이 니고데모를 닮았다면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 한 명도 못 시켰다면 아마 니고데모를 닮아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닮았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실 겁니다. 누구를 닮느냐 따라서. 그 소경이었다가 눈 떴던 그 사람도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 사람도 너무나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는가 봅시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9장은 담대하게 증거하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위협을 가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소경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깨달았다면, 정말로 영생의 맛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이 소경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입술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이 니고데모가 서서히 변해갑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자, 이 내용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생수의 근원인 것을 쭉 설명하고 나니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그 종들에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5절 사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사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자, 이 말을 했을 때 아마 니고데모는 찔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국자 중에 서기관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누구였어요? 니고데모 자신이었거든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아마 찔렸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봤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들은요 알아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오판했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는 쫙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비해서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조금 더 이제 좀 용감해졌습니다. 조금 더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많이 용감해졌습니다. 정말 세상에 빛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장례식을 위해서 몰약을 100근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라는 니고데모와 너무나 닮은 요셉도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고 니고데모가 드디어 용기가 났던 겁니다. 아,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을 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는데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하고 비교할 때 니고데모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빛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니고데모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닮은 분이 있다면 서서히 바뀌어가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점점 닮아져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지만 우리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빛처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은 밤에 뜨는 게 뭐가 있어요? 달이 뜹니다. 그 달이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그 달한테는 그 빛을 비추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태양한테 온 겁니다. 달이요, 태양한테 하루 종일 빛을 받으면 밤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반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빛이라고 증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한테 그 빛을 온전히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달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빛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한테 온전히 받기만 하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자동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내가 왜 아직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주저주저 하고 있느냐면 바로 말씀 속에서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의 빛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가 된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믿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아직도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주님한테 온전한 빛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밤중에 다니는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경이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의 빛이 된 사람인데도 세상의 빛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만, 요셉만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난간에 부딪히면, 우리 속에는요,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 누구 닮았을까요? 그 옛날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요한이나 니고데모나 요셉이나 막달라 마리아를 닮았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생겼을 때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고 배신한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전부 다 이론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처럼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자녀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일 것 같아요. 거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정말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처럼 이렇게 확실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처럼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처럼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곳이야말로 참된 영생의 말씀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베드로의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제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너무나 분명한 이곳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많은 종류의 기독교 신자들과 대화를 많이 해봅니다. 뭐 별 희한한 종파에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많은 기독교 신자들과 대화 봤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와 똑같은
진짜 거듭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이 교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갑니까? 우리는 이 교제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제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끝이 전부 다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20세기 마지막 부분에 삽니다. 이제 내일이면 10월달입니다.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20세기를 멋지게 장식하고 21세기를 정말 떳떳하게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면 3개월 멋지게 사십시오. 10월, 11월, 12월 멋지게 살면 그래도 우리는 20세기의 끝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계수련회 때 2000년 1월 1일 때 우리는 좀 더 떳떳하게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떳떳한 21세기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멋지게 20세기를 정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3개월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 옛날 하나님이 누가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제가 한번 멋지게 살랍니다. 제가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과 안드레를 증거했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증거했고 빌립이 나다니엘을 증거했고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전체를 증거할 때 그들의 한결같은 구원은 와 보라였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이사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머지 생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짧은 시간 동안 성경책 중에 책인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놀라운 의미가 있고 깊은 주님의 뜻이 있음을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책, 성경책 중에 가장 귀한 책인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더 밝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주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기이한 뜻과 놀라운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그 많은 말씀, 그 많은 위로의 말씀, 그 많은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옛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옛날 소경처럼,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와보라고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많은 주님의 뜻을 알기에 앞서서 각 장별로 나타나 있는 큰 뜻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비록 오늘 배운 것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았을지라도 이 시간 배운 그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시간 배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요한복음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계기를 삼아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